싶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에 위로와 힘을 주실 분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늘 기억할 때에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 앞에 앉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삶의 모든 것들을 아뢰고 또 주께 모든 것들을 듣는 영적인 교제와 교통이 있으므로 또 우리의 삶의 새로운 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력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나누실 말씀이겠으나 당신의 은혜 잘 나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9장 9절로 13절 보죠. 주께 나서는 이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제자들과 이제 함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이때 주님이 경고하시죠. 오늘 너희들이 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일전에도 주님은 신유의 은사 그렇게 베푼 이들에게 간혹 이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 경고하신 바가 있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구절 말씀의 경고는 얼핏 그때와 비슷한 경고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반복 같지요. 하지만 그러한 일전의 경고와는 오늘 경고는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선은 한 가지 특징, 이 비밀을 시한부로 그렇게 정해놓고 계시다라는 점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이것을 비밀로 하라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구절 말씀 보시면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오늘 너희들이 본 것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나 내가 부활하거든 오늘의 이 일을 너희가 나누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9장 1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9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그러니까 그러한 주의 권능이 이제 임하는 것을 증거할 일들을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의 사건도 그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다만 주께서 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셨음을 뭐 남아있는 제자들이나 혹은 무리나 일반의 사람에게 전한다 하여도 지금은 그들이 그것을 믿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오늘의 이 변화의 예수님 변화의 사건을 나눌 만한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때를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변화하신 사건에 대하여 주님이 지정하여 주셨으니 그 때를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모두에게 나타나고 증거될 때 말입니다. 주님의 정확한 그 의도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으나 다만 오늘 본문과 9장 1절의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제 예수의 부활을 이제 모두가 알게 되어지고 모두가 증거하게 될 때 그때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 오늘 사건의 변화를 듣는다면 그때는 정말로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이들이 믿을 것이란 생각이 주님께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풀리게 될 시점, 부활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까지 과정이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활의 때가 이르면 너희가 오늘 본 것을 말해도 되느니라. 아, 그러면 부활의 때만 이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편적인 그러한 이해이지요. 여러분 지난 8장 31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진행될 것이라 말씀하셨더랬습니까? 8장 31절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 일어나기 전까지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온갖 고난과 수치와 그리고 죽음까지도 거쳐야 주님의 부활이 있으리라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영광과 권능에 이르기까지 감당해야 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거친 후에야 영광의 때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 살펴볼 때에도 주님의 회복,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합니까? 회개와 돌이킴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저 영광의 때만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것, 사실 어제 말씀의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서 초막 짓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과정들 없이 그냥 영광의 때에만 머물러 있겠다라고 했던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이죠. 과정 없는 영광의 소유만 바랬던 그러한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은 이 인자가 내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주의 영광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나가야 함을 언급하신 것까지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깊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10절에 제자들 이렇게 생각하였다 마가는 기록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주님 말씀의 뜻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그렇게 문의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뭐 묻고 말하였지만 뭐 답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미지의 영역이고 이해 불가의 주제였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아예 부활, 육신의 부활을 크게 부정했던 자들이었지요. 뭐 사두개인들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의 계속된 부활의 언급은 당시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무슨 말씀이신가 하는 아예 이해치 못하는 미지의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부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이 주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주된 이유는 또 아니었고요. 여러분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냐? 이들의 바람과 소망이 예수님의 사명과 소망과 크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가 세상을 뒤집어 곧 왕이 되고 자신들은 최측근이 될 세상을 꿈꿨던 자들입니다.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자꾸만 고난, 죽음, 부활이라고 하는 생경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이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야기가 제대로 들리지 아는 것입니다. 내 안의 생각과 인간의 한계, 그것으로 인하여 이들은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나의 무엇인가가 가득 차 있으면 주님 말씀 듣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을 우리가 이 10절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제자들 용기를 내어 물어봅니다. 12명 중에 3명 뽑혀서 여기 왔는데 그래도 이들이 조금 나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 그래도 이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11절에 제자들이 그런데 이리 질문하죠. 여러분 11절 무엇이라 말합니까? 예,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난데없이 제자들의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예수님, 그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선 주님의 말씀과 이 말씀이 언뜻 연결되어 보이지 않습니다만 오늘 이 21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 배경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서기관들은요,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르칠 때 있어서 그들이 주되게 가르쳤던 것은 구약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말라기서 3장 1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앞서서 어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언약의 사자가 먼저 앞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는 거지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럼 하나님의 사자가 보내실 그 사자는, 하나님이 보내실 사자는 누구인가? 이에 대하였어요.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 6절 보시면은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4장 5절 6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마지막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 메시아에 앞서서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올 것인데 선지자 엘리야라 그렇게 단정적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이해시켰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오늘 11절과 같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의 영역이 미지의 영역이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육신의 부활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마지막 때와 연결되어져 있는 주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렴풋이 말이죠. 부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의 한계가 여기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마지막 때를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마지막 때의 이해를 주님 앞에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 11절입니다. 여러분, 주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12절 말씀 먼저 보시면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라고 그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말라기서에 나온 그 말씀을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 다음 12절 하반절에 무엇이라 되어져 있습니까?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자가 와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 그 말씀만 보고 있느냐?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당할 것, 멸시와 수치를 당할 것에 대하여서는 왜 지금 너희가 그것은 말하지 않고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직 엘리야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앞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는 메시아, 구원자가 누구이고 언제이시고 어떤 사역을 하는지가 더 핵심적인 주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선 인트로에 유대인들은 너무도 많은 관심들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 왜이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때를 알까 하는 인간적인 호기심이 여기에 더 집중되었던 거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집중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이사야서를 포함한 많은 말씀들이 오신 메시아가 수치와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 이미 말하였는데 왜 너희는 그것을 말하지 않느냐? 주님은 12절에 그렇게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당시 서기관들이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승리와 영광의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 다 뒤집고 이스라엘이 우리가 제일 강하고 큰 나라.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적과 권능으로 우리가 제일 높은 곳에 선택된 자로 서리라고 하는 그 바람들이, 인간적인 바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수치와 멸시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가르침은 없었거나 미약했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틀어진 종말론적인 관점이 당시에 만연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13절에 이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이미 왔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전체적인 9장의 맥락에서 무엇을 먼저 생각해 봐야겠습니까? 여러분 9장 4절 말씀 보시면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이 말씀은 9장 4절에 엘리야를 말씀하시는 거겠는가?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엘리야는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의 출생과 사명과 사역이 구약의 말씀의 예언과 전부 다 일치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요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누가 인정했습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왈가왈부할 게 없습니다. 주님이 엘리야와 같은 자가 왔다. 그리고 그 엘리야와 같다라고 여기는 그 침례 요한에게 주님은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에게 침례 받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 말미에 보시면 무엇이라 되어져 있습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여러분 침례 요한 어떻게 죽었습니까? 헤롯의 그것으로 인하여 목이 베어 죽임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대우받은 것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침례 요한으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이가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해가 무엇인가? 곧 당신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자가 있는데 그가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본래에 오실 메시아요 그리스도이님을 확증하시면서 확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여기에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이해 생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에 대한 것들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노력을 멈추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를 알기를 우리는 애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주의 명령을 따르고 주를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그 마음들을 그 뜻들을 이해하는 우리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자기들의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그러한 마음과 이해들을 그렇게 결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의 그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탐구하여 우리의 믿음의 영역들을 더 깊이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 보면 제자들을 책망치는 또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왜 책망치 않겠습니까? 아직 이들이 이해하기는 12명 중에 그래도 3명 데리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상황들과 말씀들을 이해하기에는 아직은 너무나도 연약했음을 주님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훗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렇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모든 체험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단단하여 졌을 때에 그때 이 모든 사건을 기억하고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좀 더 그때에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신으로 갖고 알기를 바라는 소망으로서 오늘 그들 앞에서 변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 전해주셨으리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러한 소망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 알 수 없으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좌정하여 주시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실 믿음에 더 깊어지는 또 성장하는 때가 우리 가운데에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욱더 이해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변화하신 후에 그 제자들과 함께 산을 내려오시며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내가 부활할 때까지는 나누지 말라. 그리 경고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 그러나 나름의 용기를 내어 마지막 때에 그 관점을 물어봅니다. 서기관들이 주님 이렇게 가르치는데 주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말씀 물어보는 그 질문에 주님은 친절하게 그들의 영적인 연약함과 또 아둔함을 이해하시고 그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경험과 판단으로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일과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을 제대로 은혜 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면 우리로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리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어제보다는 오늘 또 오늘보다는 내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주님에 대해 다 알지는 못하겠으나 그래도 삶에서 주를 알아가는 기쁨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듣고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하는 영적인 성장들과 깊이들과 높이들이 우리 가운데에 매일의 삶 가운데에 겸비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 만날 때에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또 믿음의 인생들 오늘 삶부터 준비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은혜의 분량을 얻고자 그래서 새벽에 예배 주님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간구의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가장 첫 시간 피곤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간이나 그래도 주님 앞에 몸을 쳐서 그렇게 나온 주의 백성들이오니 저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 주관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 있을 때에 육신의 회복과 아버지의 강건함을 위하여 또 그 기도의 제목을 안고 있는 이들이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음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